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20장에서 25장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넘어 사명의 땅을 향해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오는 과정 가운데 민수기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역사를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그 죽음의 그 이집트를 홍해를 건너서 왔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도 하고 언약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그 시내산의 여정 1년 정도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이제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민수기 처음에는 아직 그 시내산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살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갔다가 방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또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광야 방황 38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12장타권 사건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만 따져도 60만 명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도착한 건데 그 여기 가데스에서 가데스 반에 왔다가 실패하고 38년을 돌았다가 다시 지금 가데스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제 1세대들이 다 가고 새로운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그해 5월, 그러니까 정월에 미리암이 죽고 5월에 아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가데스 근처에 있는 호르산이라는 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누가 남았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은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고 그다음에 모세만 남고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 다 죽었다면 남자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죽었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 그리고 20대를 포함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니까 그 당시 이제 19세였던 사람들,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사건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올 때 19살이었던 사람들부터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그렇게 보면 광야를 38년 돌고 났으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래봐야 58세, 59세가 최고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그때 나이가 이제 모세는 120살, 그다음 아론은 123세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분명하게 신명기나 민수기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리암 같은 경우는 한 130세에서 140세 사이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가 처음 그 아기 때 그 이집트 나일강에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서 보내질 때 그 뒤를 쫓아가다가 그 공주가 구원해 줄 때 그 이집트 공주에게 제가 유머를 소개해 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적어도 한 15살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135세가 돼서 죽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나이가 죽을 때 나이만 정확합니다. 114에 죽는데 그 정확히 어떻게 어느 정도 나이에 뭐 이 출애굽을 시작했는지 잘 가늠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갈렙 같은 경우는 아마 분명한 거는 78세였을 거예요, 그때가. 왜냐면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40세 때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8년을 돌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 플러스 38은 78 맞죠? 갑자기 88로 헷갈렸어요. 예. 자, 78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세대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고 이제 거의 출애굽 2세대들도 세대가 교체가 된 상태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게 이제 20장.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작의 20장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이 가데스 바네에서 처음 1세대들이 또 불순종해서 그 38년의 그 어려운 세월을 돌고 돌아왔는데 이 가데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충분히 먹을 물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물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대로 1세대 백성들이 했던 대로 또 고라와 얼마 전에 살폈던 지난주에 살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주장했던 똑같은 말을 막 불평을 막 늘어놓으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 단판을 짓자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거죠. 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걸 보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그렇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기서 이 불평불만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문제는 모세, 이들을 이끌던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시작부터 이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불평불만만 듣고 살아서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어쨌든 여기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좀 다르게 아주 과한 행동도 하고 과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물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결국은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너가 이렇게 한 행동과 말 때문에 너가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는 못할 거다. 그 역할을 그만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행동과 말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모세가 120살이고 지금 같이 쫓아나오고 있는 백성들은 많아봐야 60살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60세 그러면 연령이 꽤 있지만 모세가 120살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반밖에 되지 않는 아기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동안 있었던 부모들 세대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좀 엄하게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분명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 모세가 걸어왔던 행적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참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리더의 역할을 잃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떤 실수들은 사실 자질 반복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들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도 그 실수를 가려가면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변해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나 뭐 모세나 다 똑같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같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런 맡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를 욕하면 되는데 우리 부모를 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실수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모세가 이 감정적인 조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안 돼서 행했던 말과 행했던 행동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 갖고 싸웠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런 것에 분노하고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마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함부로 보지 마라.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것인지 어쨌든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세운 그 사람들이 무당처럼 중간에서 자기의 사끌 다 이렇게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자들, 그런 모세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르치는 짓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전파돼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니까 무슨 마술 지팡이하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집었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부터 그 가르기 전부터 쓰던 그런 지팡이냐 아니면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함께 있었던 이번에 고라 사건이 있었을 때 지난주 살핀 것처럼 12개의 그 이 지팡이를 두고 아론의 이름을 적은 거기서만 싹시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 봤었죠. 그거를 법궤에 같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들고 그걸 한 건지 말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성경 버전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장 8절에 계약궤 앞에 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렇게 본다면 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9절에서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 이렇게 보면 뭔가 이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근거로 보면 뭔가 하나님의 그 법궤에 있었던 그 지팡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처음부터 모세가 들고 다닌다 그냥 모세의 그 지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이 분명히 의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걸 들고 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백성들이 그 지팡이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비록 2세대들이라고 해도 모세의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그들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물이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지만 그 고통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절되지 않는 이 사람의 혈기 사람이 혈기와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쓰여지는데 만약에 자기의 욕심대로 이게 사용해버리면 이게 큰 일이 난다라는 거죠. 과거 모세의 분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분노였습니다. 그건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근데 여기 20장에서의 모세의 혈기와의 분노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도 하고 뭐 기적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개인적인 화풀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과도 구별된 진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잡신으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마는 거죠. 성도인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함께 주신 이 성도로서의 사명의 자리의 순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불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다가 이렇게 종교를 막 바꿔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누구든 믿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지금 그런 행동이 모세에게서 나온 거고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교회 와봐 라고 하는 그 교회를 올 때 그 사람에게 전하는 소개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리더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도인 여러분도 똑같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해서 주님이 인도하라고 하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다툼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파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의로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창조주 되심을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사건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라는 뜻으로 거기를 이제 무리바다 그렇게 명했는데, 이 일은 사실 무리바라는 이름이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맛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 똑같은 말로 무리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사건인데 이거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라는 어떤 그런 뜻의 의미가 무리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인 걸 여러분 혼돈 없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불편에 대해서 이게 바르게 호소하지 못하고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되는 공동체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말을 과하게 표현하고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정말 위급하고 급박하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불편에 이 불편을 호소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자극을 준 거죠. 듣는 모세, 듣는 아론에게는 마치 고라 시대 때, 고라 때 얼마 전에 있었던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도전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편에 대한 호소를 역사로 잘 보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도 징계를 하시거나 심판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불편에 대한 호소가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드러날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극하려는 과한 말도 하고 과장된 말을 막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정말 문제를 정확히 봤으면 해결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보이기 전에 불평과 불만과 자극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모세, 그 거룩한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거룩한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도 넘어뜨립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런 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의 사실을 보기보다 감정적으로 크게 오해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도 공격적이 돼서 자극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대부분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걸 잘 보면 문제의 핵심은 없어요. 전부 문제를 놓고 나타났던 이 감정들과 그걸 표현했던 말들, 태도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말을 하는데 거기는 답이 안 나와요. 계속된 싸움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부부들의 싸움도 보면 그래요. 부부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문제 핵심을 못 봐서 그래요. 전부 그거를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잘못되거나 듣는 게 잘못되거나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끝이 없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무쇠가 넘어졌듯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의 가장, 그런 교회의 목사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바른 사실, 바른 문제를 보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서로 풀어가려고 해야지 단지 지금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막 감정풀이를 하거나 이거를 불평과 불만으로 전체 공동체를 서로 다투고 불신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금이 가는 거죠. 금이 갔다는 거는 물을 넣으면 샌다는 거 아닙니까?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힘이 없고 그런 가정은 힘이 없고 늘 다툼과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그럴 거예요. 약속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서로 바르게 이걸 표현하고 건전하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파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바르게 이 문제를 호소하고 서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성장의 발전의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왜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모여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지금도 저쪽에서 와가지고 오늘 이 뭐가 서로가 통보가 안 됐는지 이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부활절이라고 아주 거룩한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 꼬이면 애매한 거죠. 야, 우리가 예배인데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 거룩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나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모였는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이거를 잘 알아야 문제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어디서든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부부가 싸우고 뭐 교회가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단단해져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나는 투덜인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투덜거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역경을 역전시키는, 이 역경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리더를 지치게 해서 결국 무세바 같은 사람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장의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 후에 이제 가야죠. 그래도 계속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사해 바로 위쪽에 모압 평야 쪽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땅 밑에 에돔 족속의 땅, 그리고 뭐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땅이 속해 있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내서 같은 조상의 후손 아니냐 우리가, 맞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집트로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에돔 족속들은 지금 보이는 저 지도상에 있는 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은 형제 족속 아니냐, 좀 우리를 여기서 지나가게만 해줘라, 만약에 뭐 물을 먹을 일이 있거나 뭘 하기 있으면 다 돈을 페이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돔 족속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위협까지 해서 결국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더 멀리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저기 에시온게벨이라는 홍해 북쪽 끝, 저 맨 밑에 있는 그 홍해 북쪽 끝까지 돌아 내려와서 에돔을 돌아서 에돔 광야 저 사막길을 돌아서 그렇게 올라갔는지 아니면 어떤 길인지 가 사실 정확하게 구별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여러분 지도를 잘 참고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데스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옮긴 데가 호르산이라는 데입니다. 아까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아론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론이 거기서 죽어서 한 달 동안 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가나안 남부의 네게부 지역에 있었던 아랍이라는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지금 상황이 20장, 21장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 에돔이 이미 20장에서 거절을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뭐 이 모세가 귀가 먹었는지 그냥 거기로 가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뭐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왜 이랬을까 정황을 좀 따져보면, 먼저 에돔에 사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신이 아직 오질 않은 거죠.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에돔이 거절했던 얘기는 이미 20장에 나왔지만 상황으로 볼 때 거절을 아직 했는 그 사신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그 원래 예측한 길을 따라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 그 네기부 쪽 저 위쪽에 있는 아랍왕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드디어 이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싸움을 걸었겠죠. 근데 원래 그것은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데 이제 에돔 족속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에시온게벨 쪽을 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에돔이 좀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막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로선 잠깐 쭉 질러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몇 배나 되는 길을 뭐 걸어가야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온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막 터뜨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 불뱀들이 막 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어서 막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는 사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행동했던 모세와 아론을 징계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좀 불편해도 형제 민족이고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멀리 돌아가자.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편하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야 저기로 갈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안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의 뿌리를 둔 불평불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탐욕과 욕심의 뿌리를 둔 불평불만인지 정말 물이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불평불만인지 하나님은 그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덜거린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불편함은 사람은 투정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불편함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냐 아니면 내가 불가능한 불편함이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위에서 엄청난 그 물들이 나와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다 살려낸 거고 여기서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입으니까 좀 불편해도 돌아가자 그러면 되는데 그거 짧은 길로 안 간다고 불평하고 이 탐욕과 욕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면 되는데 그게 싫고 좀 더 편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당연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그 불편함을 안고 가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다 불평불만으로 깨지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탐욕에 의한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 후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지만 그러나 그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들은 낫도록 하겠다라고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고개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구리뱀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구리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 같은 원리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아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내가 예수를 통해 그 메시아를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신명기 2장이나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건 살피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신명기 2장이나 민수기 33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가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엘랏, 에시온게벨의 남쪽으로 저 밑으로 아까 말한 그 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돔족 속의 땅과 모압 땅을 그대로 통과한 것처럼 보여요. 거기 나오는 지명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돔 땅을 이렇게 빙글 돌았는지 아닌지 성경 구절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 관련된 그 구절들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신명기 2장 8절은 에돔을 돌아서 모압 광야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에서는 전체 여정을 설명할 때 엘라시나 에시온게벨 모압광야 이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라는 곳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모나라는 저기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도해 보듯이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잖아요. 지명에 대한 이 확 정확한 고증들이 지금 사실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뭐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으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전체 여정의 순서를 따라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의 근거와 실제 지도에서 본 고증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근거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에돔의 방해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불평한 사건 때문에 불뱀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한 후에 다시 그 위로 올라갔다. 그래야 이 아까 말한 이 지금 이 살모나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돌았다 저기 돌았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명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제 족속인 에돔이나 또 그다음에 그 이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쨌든 남쪽으로 향했던 그 방향을 다시 북쪽으로 올려서 에돔 변방에 지금 살모나라는 저기 지금 저기가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쭉 보면 분원을 거쳐서 이에 아바림을 지나서 디본갓을 통해서 모압 평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따라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북쪽의 이 모압 평지를 향해 가는 건데 이 가는 도중에 아모리 족속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지금 이 모압 족속 바로 위에 사해 거의 끝에 있는 그런 족속을 근데 여기도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해다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을 얍복강 넘어 영토까지 다 그냥 뺏어버렸습니다. 전부.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위, 북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더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여기는 거인족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세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이때는 모세예요. 모세가 주도하는 백성들이 요단강 동평 땅 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인 사해 바로 북쪽 동북쪽 위에 모압 평지로 집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에돔이나 모압 암몬 같은 경우는 같은 형제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모압 왕이 아무래도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건드리지 않고 통과해서 다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막 다른 족속을 막 그 순식간에 전멸해가는 이런 걸 보면서 두려우니까 어디하고 결탁을 했냐면 미디안 족속하고 결탁을 했어요. 미디안 족속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속한 그런 족속 아니었습니까? 거기와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 아카바만 오른쪽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저 지역을 근거로 해서 활동 무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정보들 뭐 여러 가지 나라의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정보력이 아주 좋은 그런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이 처음 그 이 시내산에서 돌아 나올 때 그 지리를 잘 아는 처남 호밥 미디안 족속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 유프라테스강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 그 남쪽에 부돌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복술가로 활동하던 주술가로 활동하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주술사를 끌어다가 흑마술, 그 블랙매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가지고서 이 뭔가 길을 꽉 꺾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을 배려하셔서 그들을 짓밟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이나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술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22장에서 25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막 이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선지자가 도대체 좋은 선지자인지 나쁜 선지자인지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성을 다 듣는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복술과 주술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술가라는 게 뭐냐면 점치는 기술을 가진 자 흔히 점쟁이 점쟁이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을 치고 주술을 하는 거죠. 블랙매직을 써서 다른 사람이나 뭐 적들을 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미신이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 행위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들은 것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들은 것 때문에 거기에 빨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히히 웃고 봤다가 어느 날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 둘이 나서 빡 맞았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뇌가 그걸 기억했는지 그냥 읽으면서 히히 웃고 지나갔는데 돌멩이 맞는 순간 아 아까 뭐 동쪽으로 가면 뭐가 안 좋다고 그런데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희한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은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고 이거는 잘못하면 사탄이나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저주나 흑마술, 뭐 이거 블랙매직 같은 걸 통해서 무슨 한 사람의 영혼을 뭐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되지도 않고 괜히 인형 만들어서 바늘을 쿡쿡쿡 찌르면서 그러면 가슴이 따끔따끔하고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얘기지 이런 것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흑마술을 써서 우리를 전부 다 목을 잘라버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얽매이고 그런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그런데 한번 종속되기 시작하면 보세요. 여기 이상한 이 신비 종교 같은데 억눌린 사람들 보면 막 이끄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뭐 너 엄마를 죽여라 아빠를 죽여라 하면 가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민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바르게 쓰지 않고 그릇된 데 쓰다 보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고 사탄의 그런 놀잇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에 대한 경우도 보십시오. 욥기에 나오는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탄이 그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생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마음대로 건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법도에 뭐라고 말했냐면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혼란케 하고 이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써요. 이런 주술의 행위들, 이런 거짓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다. 읽어드릴게요. 18장 9절부터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이게 몰렉이라는 종교였어요. 그런 종교. 그 다음에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거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사업을 크게 할 때 보면은 그 무당들이 또 그 점쟁이들 그런다죠. 제발 저 예수님 사람 오지 못하게 하라고 좀 그렇게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22장에서 25장까지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과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아 발락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냥 복술가요 주술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런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 복술과 흑마술을 하는 이런 게 진짜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걸 지금 증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온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고 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전부 종교에 걸어매가지고서 종교를 주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왕들이었어요. 왕들이 지금도 나라가 이런 종교를 주도하면서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짓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짓들, 그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진짜 이 사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올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욕심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의 심리를 바꾸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술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술과 발람도 결국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탐욕이 지금 그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면서 지금 큰 돈을 벌려고 나라를 상대로 지금 못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란 이름의 이 뜻이 공교롭게도 무슨 의미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게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막 함부로 취급하고 거짓과 저주와 그 어떤 짓을 통해서라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뭐하고 똑같아요?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해치려고 하는가 또 어떻게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 없는 무당들을 만들고 수 없는 주술가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주술시장이 한 해 2조 원 이상씩이 된다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맨날 무슨 운세 본다고 무슨 뭐 무슨 점 본다고 뭐 타로 본다고 와가지고 돈 내밀고 지금 그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어때요? 복술자 이 발람이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백성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이나 저주의 대단을 쌓는데 자기 의도는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주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된 미래를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여 넘어뜨리고 했던 모압, 그 다음에 미디안, 너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들의 이 미래의 패망의 예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직접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지키세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저주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된 내일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무슨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지금 어려움, 그런 혼란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 잘 차리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탄이 결국은 그런 거짓 짓을 한다고 해더라도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만 있다면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든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더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더 열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 없는 말도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말씀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장 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백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술과 발람이 던진 음흉한 유혹을 덥석 물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22장, 25장까지는 발람이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민수기 31장이나 또는 계시록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은 누구예요? 모압 왕이었죠.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누가 한 짓이에요? 발람이 한 짓이에요. 행음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나서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저지렀던 사람들을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어요. 동족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멈추기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거룩한 의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멈추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늘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하셨죠. 가장 심각하게 보셨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늘 단호하셨고 항상 그 아래선 아주 칼같이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떻게 보면 만나준 거잖아요. 발람이라는 이 나쁜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맨날 듣는 것처럼 헛소리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버린 거죠. 아, 하나님이 저런 걸 싫어하는 것까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음란한 그런 이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술책 그런 거를 모아방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막 저주를 하려고 막 세 번씩이나 제단 쌓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욕심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발락왕을 속여에게 아주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쟤들 스스로 넘어지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결정이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처음 듣는 사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저 조그만 민족 200만밖에 안 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셔요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당신의 창조의 질서 앞에서 그냥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성벽에서 못 나오게 딱 지키시는데 밑에서 문을 쭉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상하게 말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나중에도 또 이제 살펴야 되지만 뭐가 나오냐면 항상 제사에 대한 얘기를 제사. 예배에 대한 얘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바르고 잡는 게 예배다, 제사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계속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헷갈리고 그래가지고서 예배, 제사조차도 우리의 욕심으로 빠지게 하면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이 목솔과 발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인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거죠.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끼를 탁 던졌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저 요단강 북쪽을, 저 동쪽 지역을 다 그렇게 막 그냥 너무 기적적으로 이겨놓고 승승장구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여러분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뭐가 됐다고 자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다시피 교회에서 목사가 무너지고 장로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자리에 왔다고 이제는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전부 욕심을 자극하는 이 탐욕,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쾌락 앞에 마음을 열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툭하면 자기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건 불평과 불만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가? 결국 내 욕심과 내 쾌락에 다 있다면 내 음욕과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에 다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으로 만들던가 아예 신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태도가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겁도 없이 이런 발람선 이 복술가의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준다, 잘 된다 이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교묘히 속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 넣고 돈 먹기식에 물질 숭배에 빠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건물들이 왜 세워집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그런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당도 많이 있겠죠.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당들이 그렇게 지어지질 않아요. 뭔가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이 유명세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이 목회의 결과는 교회당이다.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해가지고서 결국은 백성, 이 성도들의 그냥 뭘 다 뽑아내는 거야,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한 100장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으로 만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잘 들어보면 그런 거니까. 내가 11조로 지금 무리해서 1000불을 내면 하나님이, 아, 내가 지금 1000불을 11조를, 감사한 걸 내면 하나님이 그 돈을 11조로 만들어줄 거다.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불 내고 10000불 버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집회 있었던 데서 그래서 한 가족당 한 사람당 한 명씩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50000불씩 내는 사람 봤어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40000불, 50000불, 400000불, 500000불 벌고 싶겠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성도들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쉽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너지고 형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런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우리가 먼저 열어놓고 그런 세상의 자본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이게 거룩한 성터가 아니라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즈니스의 공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현대 성도들이 그리스인들이 이 발람의 작전에 말려서 세상과 음란하게 음행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 생존을 핑계로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당신 못 믿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내가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고 내가 그나마 잊지 않고 11조 내고 헌금하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예? 그리고 나한테 좀 줘보세요. 좀 내가 드릴 테니까 건물 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미끼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억지로 입 벌리고 억지로 질질 끌고 저기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라는 미끼만 던지면 돼요. 그것을 억지로 사람이 입을 벌려서 거기다 쑤셔넣는 게 사탄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과 생각에 욕심을, 음욕을 이걸 쑥쑥 집어던지면 그거를 누가 무는 거야? 성도 스스로가 물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고기가 미끼를 물기 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수영을 하지만 미끼를 한번 물면은 그때부터는 밀당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게 물론 미숙한 저 낚시꾼들은 줄을 끊어먹기도 하지만 노련한 낚시꾼에 걸리면 줄 하나로 2m, 3m짜리가 끌려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낚싯줄이 도대체 뭐 쇠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끌려오지? 근데 끌려와요. 사탄은요 노련한 낚시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그걸 물고 나면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뭐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낚싯줄에 끌린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젠간 질질질질 힘이 빠져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복술과 발람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본능을 자극시켰어요. 뭐요? 음욕을 터뜨려주고 탐욕을 터뜨려주는 미끼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덥석 물고서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구멍이 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람의 꾀,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복술과 발람, 사탄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탄의 미끼, 탐욕, 음욕을 스스로 품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이 부부들이 이런 일들 너무 많이 하죠. 세상에 주는 이 달콤한 이 유혹도에 덥석덥석 물어서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바르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뭐 11조를 내는 것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세워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보다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살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함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편함 없는 지옥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좀 덜 벌어도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가져도 그리고 가진 걸 흘려내고 나누어서 함께 주께로 나아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홍해를 여시고 광야에서 마른 사막에 물이 태어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주워먹고 그 광야를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터진 물을 퍼먹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놨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함께 식당에서 여기서 저기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열심히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우리를 위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약속과 법도 규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종적인 공격 장소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탐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나 고개를 들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쫓아 달려가는 탐욕과 음란과 과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잘 보십시오. 오늘날 특히 결혼 전에 갖는 성관계라든가 또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이 성적인 문제들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재산과 재물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지.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악랄하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걔 뒤에 있잖아. 쟤는 저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난 그래도 쟤는 10개를 먹으려고 했으면 나는 그래도 7개밖에 안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개고 10개고 1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건요.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해서 지구를 다 사기쳐 먹던 우리의 애기들이 엄마 나 한 번만. 똑같은 거예요. 예? 애기들이 지금 이 안에서 오락을 하던 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10분만, 5분만 그 마음이 이 지구를 사기쳐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고 뭐 가난한 유학생이고 가난한 이민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가난한데 현실은 가난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 한 번만, 1000불만, 하나님 뭐 이 20분만. 여러분 5센트냐 뭐 5억이냐 5억 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같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서 교인이면서도 충분히 그런 세상의 탐욕과 음욕과 권세욕과 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언제든지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같이 우리 지체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되돌아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마지막 부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